우리 복된소망 침례교회 형제자매님들 중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중에서 많은 분들에게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영과 혼이 힘들 때 특별히 좀 더 가까워지는 그리고 기억이 나는 말씀들이 성경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 말씀이 바로 그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예전에 목사님, 박노차 형제님 처음 오셔서 이제 형제님들 돌아가면서 우리 구원 간증할 때도 요걸 조금 인용을 했던 것 같아요. 힘이 빠지고 또 낙심되고 또 내 안에 들어온 죄들로 인해서 좀 힘들고 괴롭고 그러다 보면 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 안에서 이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 중에 딱 세 말씀이 항상 머릿속에서 돕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와서 먹으라. 그리고 특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저는 죄 가운데에서 밤새 굶고 있었습니다. 영혼은 마치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이 황폐화된 바다와 같아서 밤새 그물을 내려도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잡지도 못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과거에 저와 함께 있을 때 수천 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것처럼 빵과 물고기를 가져오시면서 와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어찌하여 내가 죄를 지었느냐 또는 어찌하여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느냐 그리고 저런 행동을 하였느냐 묻지 않으시고 단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만 물으셨습니다.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게 사실이고 그렇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기만 하면 마치 아무것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지만 나를 돌아봤을 때 차마 입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 않네요. 이렇게 이제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주님은 이번엔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주님 예수님은 스스로를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내어주셨고 아무런 저항도 없이 사람들의 손에 잡히셨습니다. 늘 감정적이고 그리고 또 언제나 말이 먼저 나왔던 나는 칼을 빼들어 무작정 휘둘러 제사장의 노예 귀를 잘랐고 예수님은 그 귀를 붙여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신 주님은 더욱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완전하신 모습을 드러내셨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나는 더욱더 죄악된 모습만 드러났습니다.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죄의 유혹과 사탄의 고소에 낙담하고 무너져 내릴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후회와 회한과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풍파에 따라 이리저리 떠밀리고 있을 때 바로 이때 겟세마네 동산을 회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이나마 함께 이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수탉이 울던 그날 밤을 기억하라, 기억하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 칼과 몽둥이, 이 칼도 양날이 있는 검이에요. 전쟁용. 몽둥이를 든 대략 6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개인 소유의 동산이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자주 오셨던 곳이기도 했고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예수님을 쉽게 발견하고 체포할 수 있는 장소로 적당하다고 아마도 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유다가 그 무리들의 수장들과 사전에 약속한 바대로 예수님께 나와 능청맞게 선생님이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인사를 하며 입을 맞추지 않았다고 해도 옷이 땀과 피로 범벅이 된 예수님을 찾는 건 아마도 그리 어려운 일은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다를 만나기 직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셨고, 그때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보니 제자들은 슬픔에 지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제자들은 슬픔에 지친 끝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슬픔에 지쳐 보신 적 있으시죠? 살다 보면 한 번도 슬픈 적 없고 기쁜 일만 넘쳐나는 일들은 아마 없을 거고요. 어떠신가요? 슬플 때는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아는 분은 이렇게 울적하고 슬플 때는 엄청 매운 고추를 먹는다고 해요. 그러면 싹 그게 잊혀진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은 이렇게 울다가 지치면 잠이 들곤 하죠. 이것저것 생각해봤자 답도 나오지 않고 또 더 슬프기만 하고 답답하기만 하고 그러면 에이 그냥 다 잊어버리자 하는 마음으로 누워있다가 잠이 듭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그 지난 밤 동안에 떠나가신다, 다시는 보기 어렵다 이런 말들을 하셨고 그 말씀들이 아직 제자들에게는 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희생제물이 되어셔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 생각을 하기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자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꾸짖는 소리에서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깬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예요. 바로 예수님이 혼내서 제자들이 얼떨결에 깨었습니다. 그 바로 직후에 가룟 유다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웅성웅성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상황에 닥치자 제자들은 주님께 베드로가 아니라 제자들의 다 마음이 이랬어요.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라고 물으며 항전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상대가 될까요? 제자들 11명과 그 600명이 넘는 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요. 다른 제자들은 묻기만 한 상황이었는데 베드로가 혼자서 용감하게 칼을 뽑아서 칼을 내리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여기가 이렇게 싹 베어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돌아보시며 호통을 치셨어요.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보내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고하시며 종의 귀에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조적인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슬픔에 잠겨 잠을 잤던 베드로는 자기의 대적자를 자기 칼로 내려 쳤고 반면에 슬픔에 잠겼으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예수님은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버려 두고 오히려 대적자의 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열두 군단의 천사라고 하면 우리가 사내립에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친 그 천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예, 단 한 명이었어요. 열두 군단, 옛날에 로마 시대의 군단이라고 하면 6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열두 군단이면 7만 2천 명입니다. 고작 600명이 왔는데 7만 2천 명의 천사가 주님 뒤에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떨어진 귀를 주워서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어떠한 이유이든지 간에 영적인 슬픔에 잠겼을 때 베드로와 같이 잠을 자게 된다면 우리도 잠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 대적자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칼로 내려치려고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와, 600명이나 둘러싸였으니까 이건 뭐 보나 마나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용감하게 그리고 씩씩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싸웠구나 라고 칭찬을 하며 또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받고 도전받고 난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두 군단의 천사가 하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대적자가 죽기는커녕 오히려 치유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부끄럽지만 저도 시험에 빠지게 될 때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결국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냅니다. 때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고만 하는 기도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계속 달라고만 하는 기도는 나부끄러워서 잘 하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 매번 주님 그냥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뭐 그렇습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기도 해요. 얼마 전에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허리 아프신들 아시죠? 제가 아직 마흔이 채 안 됐는데 허리가 많이 아파요. 그때도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안 고쳐주시면 뭐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러려니 하겠어요 했었는데 허리 통증이 하나님의 뜻이셨나 봐요. 3주를 가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아침에 하루는 일어나지 못해서 누워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허리가 아파서 그래서 그때 좀 고쳐주세요. 그때서야 이제 고쳐달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자 사실 그때 또 몰랐는데 2, 3일 지나서 어쨌든 또 나았습니다. 지금도 여기 제 코에 뿌루지 하나 있거든요. 이거 일주일이 됐는데 이것도 그냥 좀 지켜보고 있어요. 조금 더 커지면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사실 주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을 체포하였던 모든 사람들을 불살라 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순순히 잡히고 묶이셨어요. 그 뒤에 수많은 고통이 수반되어질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지혜와 또 은혜와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계획이 온전하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보다 또 더 중요한 진리가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자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그리고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또한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동산에 기도하러 가기 전에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딱 지칭을 해서,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을 세 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잠이 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깨우셔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영은 원하나 육이 약하도다. 이렇게 수차례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영도 원하고 육도 강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려 600명이나 되는 대적자들 앞에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육이 약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주 이 자리에 와서 참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는지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듣고 또 내 삶의 확실한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 정말 좋았어.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더라도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지키고 사탄이 우리를 밀까부르듯 하고 우리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대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주일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참 깨어서 대적을 하고 있는지요. 사탄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주일을 지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쉬고 하는 모든 시간에 우리를 얻기 위하여 우리를 소유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베드로의 육신은 자신의 확신 속에서만 강했을 뿐 정작 슬픔이 몰려와 영이 힘들 때에는 잠을 자버렸어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베드로는 잠을 자기 직전에 스스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 제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고 함께 죽을 각오도 되어 있나이다 하고 잠을 잤습니다. 우리도 내 자신의 확신 속에서만 강한 사람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사탄이, 이렇게 교활한 사탄이 여러분을 숨어 기다리며 걸려들기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을 세 번 부인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우리는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연달아서 탁탁탁 세 번 부인을 했어요. 첫 번째로 문을 지키던 소녀가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 제자들 가운데 하나 아니냐? 맞지?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너무 쉽게 나는 아니야 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는 조금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 소녀가 베드로를 보고 너도 갈릴리의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어? 갈릴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에 갈릴리는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루살렘의 말을 쓰지 않고 저 북쪽이라 사투리를 써서 아마 말투만 들어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거고, 나사렛, 갈릴리 이런 지방은 당시에 이렇게 하대하던 그런 좀 멸시받는 지방 그 출신들은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 모두 앞에서, 한 사람 앞에 아니라 그들 모두 앞에서 부인하며 말하기를,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말 하는 거야 대체? 갈릴리? 근데 말투는 갈릴리예요. 근데 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미 사탄이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 하고 이미 그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베드로는 오히려 잠깐 멈춰서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간청했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자기 귀를 베었던 자, 그 노예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귀가 베어진 자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동산에 너 있었는데 내가 그때 너를 본 것 같아. 그와 함께 동산에 있던 너를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곱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막 격정적으로 얘기했겠죠? 너 내가 거기서 봤어! 너 바로 그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번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때, 요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죄가 아니었어요. 죄가 아니었어요. 이 말씀 바로 앞에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 아마도 이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니 그 제자는 대사장을 아는 자더라. 요한은 실제로 대제사장을 알고 있던 사이였어요. 사도 요한은. 그가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가되, 대제사장과 알고 있던 사이인 요한은 아예 예수님과 함께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잡으려는 게 목적이었지 제자들까지 전부 잡아들일 생각은 이때 없었어요. 반면에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노예 귀를, 오른쪽 귀를 잘랐던 그건 뭐죠? 칼을 휘둘렀어요. 그래서 귀를 잘랐어요. 이거는 살인 미수예요. 로마 시대에는 살인은 사형으로 다스리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살인 미수였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두 번의 부인 뒤에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귀를 베었던 자의 친척 중 하나가 너 바로 그때 그 동산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자가 아니냐 라고 시험을 해왔을 때 베드로에게는 아마 또 다른 큰 시험거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바로 그 제자임을, 칼을 휘둘렀던 제자임을 밝혀진다면 베드로는 자기 죄로 인해서 그냥 살인 미수범으로 잡혀 들어가는 것까지 같이 걱정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 한 번 육신에 짓눌린 베드로는 이번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 라고 부인을 했고 그 즉시 수탉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슬픔으로 인해 아까는 슬퍼서 잠이 들었지만 이제는 슬픔으로 인해 아주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렇게 저주와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이 장면 바로 앞에 밧줄에 묶인 채 예수님께서 그 옆을 지나가시면서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얼굴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 자기가 그렇게 부인하지 않겠다, 죽더라도 같이 죽고 감옥에라도 같이 가겠다라고 따르던 그 예수님을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 세 번 연속으로, 그리고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부인했던 그 예수님이 얼굴을 바라볼 때 참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보았던 그 주님의 얼굴은 어쩌면 그분의 말씀이 자신에게 성취되는 그 순간에 두려운 얼굴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베드로에게는 주님의 얼굴은 지금까지 베풀었던 그 사랑을 무참히 짓밟고 부셔버린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고난과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고난과 슬픔의 얼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무엇인가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나요? 다리 위에서 투신하려고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다리 위에서 강 수면까지 떨어지는데 4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4초 동안 대부분의 투신 자살자들은 자신이 뛰어내렸다는 사실을 100% 후회한대요. 아, 이거 살아남은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순간에는요, 4초 동안에. 후회하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무조건 뛰지 않았을 거라고 그 순간에 그렇게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숱하게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에는 이미 저질러진 상황이고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몹시 슬프게 울었습니다. 아마 이 시점에 베드로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다로 다시 찾아오실 때까지 그는 어찌 보면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을 만큼 무엇인가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때가 오히려 베드로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자신이 경고를 들은 바로 그날 밤에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자신의 육신의 힘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은 원하지만 육은 약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의 육신이 칼을 휘두르는 그 힘이 아니라 나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오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번에는 베드로가 과거처럼 대답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대답했죠? 주님, 모두 다 실족하고 도망간다 하더라도 저는 감옥에도 따라가고 죽기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패기 넘치게 대답하던 베드로의 모습은 없어지고 고민 끝에 세 번이나 주님이 물으셨을 때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직도 그 수탉이 울던 그날 밤 며칠 안 됐어요. 그렇죠? 며칠 안 됐어요. 그날 밤 일이 머릿속에 생생했을 베드로는 이 대답을 하면서 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는 그 뒤에 40년 정도 주님을 섬기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 기간 내내 자신의 육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 젊은 시절의 모습과 그리고 그날 밤에 세 번째 부인과 함께 수탉이 울었을 때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그 예수님의 얼굴이 아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낙담하고 시리에 빠진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거 있으세요? 없었어요. 베드로는 없었어요. 저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와서 먹으라.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잠에서 깨웠던 바로 그 우리의 수탉이 울었던 그 날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